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총 833명으로 늘고 사망자도 8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확진 환자는 18명에서 2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한 진원지로 지목받는 대구의 신천지 예수교회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7만 7천여 명, 사망자는 2,5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150명이 추가로 숨지고 확진자 409명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23일 현재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7만 7,150명, 사망자는 2,59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는 대부분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어제 전국 31개 성 중 24개 지역 등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어제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샌더스 의원은 내게 있어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사진을 찍기 위한 기회였을 뿐 회담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종류의 외교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는 미국인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있으면 군사적인 조처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실시된 이란 총선에서 보수 강경파가 총 의석 290석 가운데 210석 이상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미국에 대한 이란의 외교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전망입니다. 이란 경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하면서 악화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이 카셈 솔라이마니 이란군 사령관을 사살하면서 양측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 투표율은 42%를 조금 넘어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무장정파인 탈레반의 임시휴전이 유지될 경우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도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그들이 합의를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도 합의를 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 비폭력 상황이 일정 기간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19년에 걸친 전쟁을 끝내고 미군이 귀국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탈레반 반군 측은 21일부터 평화협정 서명을 위해 7일간 폭력 사태를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면 오는 29일 양측 대표가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됩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10만 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의 세계 최대 크리켓 경기장 사르마르 파텔 스타디움에서 열린 나마스테 트럼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마하티리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오늘 전격 사임했습니다. 마하티르 총리는 이날 발표한 두 줄짜리 성명에서 에압둘라 국왕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전역에서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석형을 이루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취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의 돈세탁과 테러자금방지 노력에 여전히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즉각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는 비 또는 눈이 내리고 낮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평안도는 오후에, 황해도는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0도에서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전역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중국 다음으로 많아진 가운데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늘고 있고 한국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전국적인 감염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확산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사례가 많은 데다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도 현재 만 명이 넘고 있어 확진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대응 총괄기관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4일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석형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이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발병 초기에 전염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르다며 지역적 전파에서 전국적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건수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20여 건에 그쳤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대구의 신천지교회 신자들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에 따르면 24일 현재 전체 확진자 수는 830여 명으로 전날에 비해 하루 만에 231명이 추가됐고 이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가 450여 명에 달합니다. 지역적으로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확진자 수가 총 680여 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0%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신천지교회 본거지인 경상북도 청도와 대구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국 17개 광역도시 전체에서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 수도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내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24일 현재 확진자 7만 7천여 명에 사망자 약 2,600명을 기록한 중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군부대 내 감염 확진자도 육군 4명, 해군 1명, 공군 1명, 해병대 1명 등 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방부는 모든 야외 훈련을 금지하는 한편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만 7천여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병사들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없다고 주한미군 사령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내에서 감염 사태가 확산되면서 한국 당국은 전국 각급 학교에 개학일을 일주일 연기했고 한국 국회가 폐쇄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종교 집회 등 대부분의 활동이 취소됐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주의 강화를 의미하는 미국 정부의 2단계 경보는 여행 금지는 아니지만 자제를 조언하는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은 모든 장병에 필수적이지 않은 대구 방문을 금지하고 기지 외 활동도 최소화했습니다. 미군 장병 가족이나 군무원 등 직원들에게도 대구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미국령 사모아 등 6개 나라가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또 브루나이와 영국, 오만, 에티오피아, 카타르 등 한국인들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취소할 가능성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단계를 중간으로 격상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제주 해군부대 소속 장병이 20일 첫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2일부로 전역 전 휴가나 경조사 휴가를 제외한 모든 군 장병의 휴가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역 전 휴가를 앞둔 장병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연 지 이번 주로 1년을 맞습니다. 이 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아무런 합심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VOA는 하노이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미북 협상의 현 주소와 향후 진전 방안을 살펴보는 5차례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하노이 회담이 어떻게 미북 간 장기 교착의 시발점이 됐는지 전해드립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1년 전인 2019년 2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이었습니다.
Be...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첫 번째 정상회담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며 이번 회담도 갔거나 더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인 28일 분위기는 돌변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전에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마친 뒤 당초 예정됐던 업무 오찬과 하노이서는 공동 서명식을 취소하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보다 2시간 앞당겨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의 합의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기본적으로 북한은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는 모든 핵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는 비단 영변 핵시설 폐기만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은 숙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요구한 것은 완전한 제재 해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제재 해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외무상은 유엔 제재 일부를 해제하면 영변 핵시설을 미국 전문가 입회 아래 완전히 폐기한다는 게 북한의 제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노이 정상회담은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과 제재 완화와 단계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이 극명하게 충돌한 회담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예상과는 달리 회담은 결렬로 끝났습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미북 양측의 견해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e U.S. probably underestimated, you know, what the North Koreans were going to want.
특히 북한의 기대가 컸던 데 반해 미국이 제시한 상응 조치는 북한이 보기에 너무 적었던 것이 결렬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하노이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평양으로 돌아간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말로 못 박았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후 두 달이 지난 5월 4일부터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등 도발적인 행태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하는 작은 미사일 시험에 다른 시험은 하지 않았다며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계속 대화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북 간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튼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하러 앞둔 6월 29일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비무장지대 DMZ 회동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북한도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즉각 호응했고 이튿날인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2, 3주 안에 양측 협상팀이 만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s going to happen is over the next two or three weeks, the teams are going to start working to see whether or not they can.
하지만 2, 3주라던 미북 실무 협상이 실제로 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다시 문제 삼았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계속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월 14일 BOA와 인터뷰에서 조만간 실무협상이 시작되길 바란다며 핵심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what we're looking for, what President Trump called the big deal when he met with Kim Jong-un in Hanoi, is to make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촉구했던 빅딜은 핵 포기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며 그 이후에 다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북 실무협상은 스웨덴의 중재로 판문점 회동 이후 석 달 만에야 겨우 열렸습니다. 스톡홀름 교회에서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북한 측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마주 앉았지만 결과는 결렬이었습니다. 북한의 김명길 대사는 협상 결렬 직후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2주 뒤에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의 중재안도 거부했습니다. 이후 자신들이 못 박은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자 대미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12월 3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위협했습니다. 동시에 무력 시위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11월 13일 한국 방문 직전에 외교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면 군사연습 태세를 다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일부 유럽연합 국가들의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대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켈리 크래프트 유엔 대사는 북한의 행동에 병행적 동시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에서 유연한 대처를 할 준비 역시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ready to take actions in parallel and to simultaneously take.
하지만 북한은 안보리 회의를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화 제의도 일축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한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 대표의 공개적인 대화 제의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지난 연말 북한이 위협했던 크리스마스 도발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2020년 새해 들어서도 미북 간 장기 교착 상태가 해소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새해 첫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대신해 나흘 동안 진행됐던 노동당 전원회의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북한은 또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는 척하면서 제재를 계속 유지해 북한의 힘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후 전략 무기를 공개하거나 특별한 도발에 나서지 않았고 미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나 비난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사실상 국경 통제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벌이면서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인 올해 국정연설에서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과 협상을 맡은 실무자들이 최근 다른 자리로 옮기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관심을 잃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북한과 대화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11일 공개 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존중하길 원하고 우리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the negotiations that lead to North Korea honoring the commitment that Chairman Kim made in Singapore and the commitment he made in Singapore.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간 교착 상태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현 단계 만족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은 북한 측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하노이 미북 2차 정상회담 1년을 맞아 BOA가 준비한 기획 보도. 내일은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톱다운식 정상회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실무진 대부분을 교체했습니다.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데 따른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협상단 교체가 미북 양측에서 잇따랐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1일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유엔 특별정무 차석대사에 지명했습니다. 웡 부대표는 2017년 12월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에 임명된 이후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고 최근까지도 한국과 러시아 등을 방문해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웡 부대표에 앞서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의 또 다른 미국 측 주요 실무자였던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특사가 지난달 유엔 특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램버트 특사는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미북 실무협상에 차석대표로 참여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실무자뿐 아니라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고위 외교라인에서도 교체와 이동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실무협상을 전담했던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지난해 12월 국무부 부장관에 임명됐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대북특별대표도 겸하고 있지만 국무부의 2인자인 그가 대북협상에만 집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전격 경질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제외한 미국 측 대북협상 관련 인사 대부분이 북한 문제에서 멀어진 셈입니다. 북한도 하노이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대미 협상 라인이 대거 교체됐지만 교체 성격은 미국과 다소 달랐습니다.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하노이 회담 직후 대미 협상에서 제외되고 통일전선부장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이후 대미 협상 주관부서가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옮겨가면서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대미 외교 전면에 나섰지만 이들 역시 지난해 말 경질됐습니다. 신임 외무상에는 조국 평화통일위원장을 지낸 군부 출신 리선권이 임명됐지만 그가 대미 협상에 직접 나설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노이 협상팀의 일원이었던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과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도 협상팀에서 제외됐고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비건 대표의 상대로 스톡홀름 실무협상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의 협상 실무진이 교체된 것은 비핵화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에이브라임 덴마크 윌슨 센터 국장은 북한과의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이 기대감을 거두고 있다며 유능한 외교 인재를 다른 현안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shows to me that there's a reduced expectation
반면 북한의 협상팀 교체는 결과에 대한 문책의 성격이 더 강했고 교체를 통해 협상에 우위에 서거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실무협상단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뿐 재량권을 가진 협상가들이 아니라면서 북한 측 실무진 교체는 협상 진행과 관련한 김 위원장의 의중을 드러내는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They are putting people in position of these negotiations. These are not decision makers. They will operate within.
전문가들은 미북 양측의 협상단 교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 협상 교착에 따른 내부 강경파의 불만을 고려해야 하는 김 위원장의 국내 정치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 모두 현 상황이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어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샌더스 의원은 내게 있어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사진을 찍기 위한 기회였을 뿐 회담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종류의 외교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공익재단법인인 사사카와 평화재단이 일본 정부가 피폭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언했습니다.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교섭 개시 등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4개 항을 제안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사사카와 평화재단이 새로운 원자력 핵비확산에 관한 이니셔티브 연구회 명의의 제언을 21일 발표했습니다. 재단 측은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지원과 동북아시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4개 항목을 제언했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이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교섭을 개시함으로써 미한일 협력하에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교섭의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 적극 공헌하고 세 번째로는 냉전 직후 미국과 러시아가 운영했던 협력적 위협 감축 프로그램을 참고해 미한일 중심의 북한판 CTR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번째로 북한의 핵 개발에 종사했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재고용과 비군사 분야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일련의 합의를 토대로 비핵화 교섭의 최종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실현을 향해 착실히 일관된 방침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정체의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다자간 검증 제도를 제안하며 국제원자력기구와 함께 핵보유국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비핵보유국이 참가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전역의 핵 위협 감소, 그리고 이 지역의 새로운 평화와 안전 보장에 다자간 틀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 핵 위협 감축을 위해 미중러 3국의 핵 군축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목표를 지속 가능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다자간 안전 보장의 기틀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단 측은 이런 검토를 위한 향후 5년에서 10년의 안전보장 정책과 관련해 핵무기의 역할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관한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비핵화는 동북아시아 지역 모든 나라들의 공동의 도전 과제라고 미국의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또 한일 정보 공유 협정 지소미아가 미한일 이익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워싱턴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21일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의 인도태평양 전략 인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연구소의 패트릭 크론인 아시아태평양 석좌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북한과 중국의 오랜 동맹관계로 인해 동북아에서 북한의 핵 확산이 방치될 가능성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 비핵화는 모두에게 공통된 도전 과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non-proliferation issue is a common challenge that we all share.
북한이 조만간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없으며 외교적 노력을 시작한다고 해도 매우 긴 과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또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한국과 일본도 핵무기 개발을 논의하길 원할 것이라며 이는 분명 중국의 이해관계를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영내 안정 차원에서 북한 너머의 핵 확산을 막을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중국과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일이 중요하다고 크로닌 석좌는 강조했습니다. 최근 성능 개량과 한국 내 이전 배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 문제에 대한 VOA의 질문에는 한국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어망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또 이날 토론회에서 한일 정보공유협정 지소미아는 미 한일 모두의 이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gain, then, you know, the intelligence sharing agreement known as the GSOMIA acronym.
미사일 시대 실시간으로 일관성 있게 공유되는 정보가 없는 상태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간의 기술 관료적 관점에서 그리고 작전상의 협력의 관점에서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슬롯 오가르드 허드슨 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일본, 아세안 회원국, 호주 등이 미국의 동맹이자 전략적 동반자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들이 모두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y would be a country such as Japan. It would be South Korea.
하지만 이런 상태는 미국과 중국이 국제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매우 건강한 과정이라고 오가르드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의 육군과 공군, 해군 장관이 한 목소리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각 군의 핵심 기술로는 우주 기술과 장거리 미사일 정밀 타격 능력 등이 꼽혔습니다. 오택선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 육군과 공군, 해군 장관이 미국 국방 전략의 핵심은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21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미국의 국방 전략과 국방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바라 바렛 미 공군 장관입니다.
I think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our national defense strategy. If it's a world against us, we
미국 국방 전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동맹이며 만약 미국이 전 세계와 맞서 싸운다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동맹과 동반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렛 장관은 구체적으로 미한 동맹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다자 동맹 외에도 양자 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bilateral partners that we really count on. We depend upon. They depend upon us. And it's
미국은 양자 동맹국들이 있고 미국은 동맹국에, 동맹국은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계가 힘을 주고 군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모들리 해군 장관 대행은 미국은 혼자 싸울 수 없고 혼자 싸우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혼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can't fight alone. We can't fight alone. We won't fight alone. We won't win.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군의 핵심 기술 분야로 우주군 분야와 정밀 타격 능력 등이 꼽혔습니다. 바렛 공군 장관은 미 공군의 최대 관심 분야로 우주군을 꼽았습니다.
Space is invisible to most of us most of the time, but it's ubiquitous.
우주는 대부분 거의 보이지 않는 분야이지만 사실은 어디에나 있는 것으로 모두가 사용하고 있고 우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주야말로 방어를 위해 관심을 집중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refore, space domain is an important place for us to be paying attention to defending.
라이언 맥카시 미 육군 장관은 육군의 결정적인 기술은 장거리 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이라며 이것이 육군의 최우선 순위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Long-range precision fires, and it's our number one priority.
맥카시 육군 장관은 접근 불가 지역에 대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it helps envelop battle space from places where if you can't get a ship in there, if you can't get an airplane in there, but you can take out the SAM sites.
비행기나 배를 이용해 접근할 수 없을지라도 장거리 미사일 타격을 통해 해당 지역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맥카시 육군 장관은 남중국해나 북동 유럽 지역을 이에 해당하는 지역의 예로 들었습니다. 모들리 해군 장관 대행은 해군에 있어서 디지털 현대화 작업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야는 민간 부분에 적어도 15년 이상 뒤처진 분야라며 이에 대한 집중과 개발을 통해 해군의 준비태세와 대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위반하며 불법 석탄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석탄 밀수출에 매달리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석탄 수출의 중요성에 눈을 뜬 것은 2000년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석탄 수출은 미미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8년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는 2만 7천 톤, 액수로는 34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뒤인 2007년 북한의 석탄 수출은 1억 6천만 달러로 급증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2억 달러, 그리고 2010년에는 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2011년에는 무려 11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습니다. 북한 지하자원 전문가인 한국의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석탄 수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중국의 석탄 수요 증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자체에 있는 무연탄이랄지 베트남 이런 쪽에서 이 무연탄을 수입해서 쓰거나 또 자체 생산한 걸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베트남 쪽 이쪽에 이제 가격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옆에 이제 무연탄이 많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게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났던 거죠.
석탄 수출이 황금알을 낳는 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북한의 권력기관들이 앞다퉈 석탄 수출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실권자였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군부 그리고 노동당 조직과 돈주들이 석탄 수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평양에는 석탄 수출을 둘러싸고 이권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장성택이 더 많은 석탄 수출 이권을 차지하려고 하자 다른 쪽에서 반발하고 이는 장성택 숙청의 빌미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2013년 12월 이뤄진 장성택 숙청 판결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판결문을 보면 장성택은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팔아먹도록 하여 신복들이 거강꾼들에게 속아 많은 빚을 지게 만들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국가 재정관리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매국 행위를 함으로써 주체 철과 주체 비료.
한국의 남재준 국정원장도 당시 국회 보고를 통해 장성택이 석탄 관련 이권에 개입했다가 숙청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정청래 전 의원입니다.
기관 간 이권 갈등 및 장성택 측근의 월권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김정은의 이권 개입 조정 지시가 거부되자 유일 영도 위배로 결론을 내려서 숙청을 했다.
당시 북한 수뇌부는 장성택을 반당 종파 행위로 몰아 처형했지만 실제로는 석탄 수출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었다는 겁니다. 장성택 숙청 이후에도 북한의 석탄 수출은 계속됐습니다. 2013년에는 13억 달러, 2014년에는 11억 달러, 2015년에도 10억 달러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습니다. 석탄 수출이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이자 경제를 지탱하는 돈줄이 된 겁니다. 그러나 석탄 수출은 2017년 9월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중단됐습니다. 북한이 그해 20여 기의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자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돈줄 차단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해 8월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과 철광석 그리고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결의 2371호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석탄을 비롯한 북한산 광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석탄 수출이 중단되자 북한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석탄과 철광석은 북한 총 수출의 40%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또 석탄 수출로 번 돈이 노동당과 군부, 국영기업, 돈주, 장마당, 광부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석탄 수출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을 통해 돈이 들어오지 않자 탄광을 운영하던 군부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간부 출신 탈북민 장진성 씨입니다.
그 군이 군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 경제의 상당수가 그 석탄을 그 독점권을 군에게 줬기 때문에 그 석탄을 팔아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외화로 군복천이나 그다음에 이런 거기 필요한 군수물품들을 사올 수 있는데 이 석탄이 끊기다 나니까 군 경제가 많이 망가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부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 수출길이 막히자 수만 명의 광부들이 장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을 것이라고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은 말했습니다.
중국 수출로 인해서 생산량이 50% 정도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사실 5만 명은 나가야 되지 일 않고 근데 이제 이 50% 그 인원들이 전부 나가지는 않고 거기에 꼭 또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인력도 있어야 되니까 유 인력은 그 사람들은 이제 장마당 가서 이 다른 일로 해서 일을 하고 그 돈을 벌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평안남도의 순천 탄광과 개천 탄광 등 640여 개의 크고 작은 탄광에서 10만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탄 수출길이 막히자 북한은 밀수출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황해북도 송리만과 평안남도 대안과 남포 같은 항구를 통해 석탄 밀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석탄을 해상환적 또는 원산지를 바꾸는 방식으로 밀수출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7년도에는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석탄 3만 5천 톤이 한국으로 반입돼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석탄 밀수출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북한의 화물선 YG 어네스토는 남포항에서 석탄 2만 6천 톤을 싣고 밀수출하려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된 데 이어 미국에 의해 압류됐습니다. YG 어네스토는 이후 경매를 통해 매각됐습니다. 석탄 밀수출이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보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1월부터 8월까지 370만 톤의 석탄을 밀수출했습니다. 유엔은 이 같은 석탄 수출로 북한이 3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석탄 밀수출 규모가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수출액이 2억 달러 정도인데 석탄 밀수출로 3억 7천만 달러나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North Korea exported I figured out it was about half. So the if this new day
동시에 이는 석탄 수출 중단으로 인한 타격이 크고 외환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라고 최경수 북한 자원연구소 소장은 말했습니다.
외화 수급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수출을 제일 많은 그 지하자원 수출을 다 막았으니까 그때 그 금액을 충당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한 3년 가까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타격이 심했겠죠.
석탄 수출은 미북 간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 석탄을 비롯한 핵심 제재 5개를 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비밀 핵시설까지 폐기할 것을 요구해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미북 양측이 석탄 수출 금지를 비롯한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비핵화 협상은 장기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루마니아 주재 북한 대사관 부지의 불법 임대 활동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전면 준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외교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루마니아 내 북한 대사관 불법 임대 현황에 대한 VOA의 질문에 20일 이메일을 통해 관계자는 루마니아의 대북 제재 이행은 빈 협약의 범위를 넘어난 북한의 대사관 부지 임대 사업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루마니아 내 북한 대사관 불법 임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세부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8년 연례 보고서에서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 소재 북한 대사관이 두 업체와 각각 지난 2001년과 2011년에 임대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6년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소유 해외 공간이 외교 영사 또는 영사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빈 협약은 외교관은 영리를 위한 상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백두산 영웅 청년 수력발전소는 삼전 시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요소라고 미국 정보당국이 분석했습니다. 수수 수력발전소 신설의 용도 시설의 용도 변경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가지리정보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6년 중방 완공된 세기의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삼지연시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이 도시의 성공 촉진을 목적으로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전소가 삼지연시에 필요한 전력 공급에 성공하면 도시의 성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3기 중 3호를 제외한 1호와 2호의 인공저수지는 각각의 위치가 계속 이동한다는 점에서 설계 배치가 독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곳 호수는 물터널을 통해 북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발전소 1호의 홀 발전기로 물을 공급하고 이어 두 번째 인공저수지로 흘러들어간 물을 다시 물터널을 통해 발전소 2호로 공급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백두산 영웅청년 수력발전소 완공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성능이 저조한 현지 댐의 용도를 변경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역의 오래된 대형 댐은 주로 건축과 자재의 열악함과 극한 기상 조건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전기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2010년 이전쯤 완공된 대형 댐인 소두수 수력발전소를 주목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최적의 출력을 위한 충분한 저수지를 유지할 수 없었는데 설계의 일부 특이점을 감안할 때 발전소 시설의 현재 기능에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댐의 서쪽에서 여러 채의 지지 건물뿐 아니라 버려진 더미가 관측되는데 이는 이곳에 지하시설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발전기 홀 표면 위에 뚜렷한 것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천 수력발전소와 장자간 수력발전소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지하 발전 시설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독특한 점은 버려진 더미가 있는 장소에 4개의 불규칙한 간격의 콘크리트 타워들이 줄지어 있고 각각 정사각형 혹은 포물선의 접시 모양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댐의 서쪽 언덕으로 더 올라가면 벙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평행한 지상 통풍구들이 보이는데 벙커 입구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설과 콘크리트 타워들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전기 에너지 요구를 해결하는데 아버지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소규모에서 중간규모의 새로운 수력발전소는 이전보다 설계와 출력에서 더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에서 오랑청발전소와 희천발전소 그리고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와 같은 추가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은 2년 전부터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북한 경제에 관한 공동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탈북민이 국제 앰네스티 영국 지부가 신설한 앰네스티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탈북민 정착을 지원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앰네스티 영국 지부는 20일 영국에서 인권 옹호에 힘쓰는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올해 신설한 앰네스티 브레이브 어워드 2020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날 총 4명의 수상자를 발표했고 이 가운데 탈북민 출신의 북한 인권 운동가인 박지연 징검다리 대표를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표가 북한 주민들이 고문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위해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표가 영국에 있는 북한 난민들이 삶을 재건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영국 지부는 20일 VOA에 박 대표가 탈북이라는 힘든 시간을 겪었으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헌신하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ow he escaped from North Korea not only once but twice, which is extremely amazing.
앰네스티 브레이브 어워드를 진행했던 멜라니 시너드 담당관은 박 대표가 두 번씩이나 탈북을 시도한 것이 굉장히 감명 깊은 이야기라면서 그녀가 탈북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일들은 오직 상상으로만 가늠할 수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박 대표가 탈북 이후 영국에서 탈북민 정착을 돕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수상자로 선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ll of that obviously played a massive role in our decision to award her the Brave Award because
시너드 담당관은 박 대표가 인권에 대한 대단한 열정과 헌신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절대적으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박 대표가 1998년 북한을 탈출한 이후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된 사연도 소개했습니다. 영국에 정착한 박 대표는 2018년 5월 해외 최초의 북한 난민 주민센터를 공동 설립해 영국에 정착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에게 영어교육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처음으로 수여되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5월 아시아 여성상 대상을 수상한 이후 앰네스티에서 또 상을 받게 돼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을 받으면서 지난번에도 상을 받았을 때도 어깨가 무거워졌지만은 또 다시 어깨가 무거워지는데요.
박 대표는 앰네스티와 함께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올해 5월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국인들에게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과 편지를 받아 중국 대사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올해 다른 다양한 사업들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북한 여성들 인권을 계속 알리고요. 또 그리고 영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 영어 교육 계속 진행할 거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올해가 6.25 70주년이잖아요. 그걸 말씀해서 국군포로 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지금 그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박 대표는 2008년 난민으로 영국에 정착한 이후 영국은 물론 세계 각국을 돌며 북한 인권 실상을 소개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탈북 여성과 북한 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목표로 한 민간단체 진검다리를 설립해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박 대표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야 되는 사명감 잊지 않고 북한 주민들이 노예 해방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위해서 저는 계속 나올 겁니다.
후에 뉴스 지다경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55년 2월 24일 현대 세계의 온라인 문화를 바꿔놓은 미국의 애플사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양부모에게 입양됩니다. 스티브 잡스의 생부 압둘 파타 존 잔달리와 생모 조앤 심슨은 위스콘신대 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 만났으나 심슨 가족은 잔달리가 시리아인이라는 이유로 결혼에 반대했습니다. 잡스의 생모인 조앤 심슨은 입양 당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잡스 부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주저하다가 스티브를 꼭 대학에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입양을 허락했고 잡스는 오레곤주 명문 리드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대학생활 6개월 만에 중퇴하는 등 스티브 잡스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1976년 스티브 워즈니악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알토스에 있는 입양 부모의 집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합니다. 30살 때인 1985년에는 자신이 창업한 애플사에서 축출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10여 년 만에 다시 애플에 복귀하면서 스티브 잡스 본인도 애플사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다 스티브 잡스는 2009년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를 한동안 떠나 있게 됩니다. 2004년 췌장암 진단과 수술을 받았지만 2009년에 췌장암이 간까지 전이돼 간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간 이식 후 회사에 복귀한 잡스는 한동안 장기 기중 운동 활동을 활발히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췌장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2년 후 201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플사가 만든 휴대전화, 손전화 아이폰은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발표를 한 이래 2016년 손전화 최초로 누적 판매량 10억 대를 돌파했습니다. 2006년 2월 24일 필리핀의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필리핀의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은 일부 군 고위 장교들이 쿠데타 기도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데 이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마닐라에서는 지난 1986년 피플파워 혁명으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를 축출한 지 20주년을 맞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2006년 2월 25일 피플파워 20주년을 맞아 개혁 실패와 부정부패 등을 이유로 아로요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아로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어떠한 반정부 집회도 허용하지 않으며 집회 참가자는 모두 체포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시내에 탱크와 군 병력이 배치됐지만 필리핀 시민 5천여 명은 그래도 아로요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시민들이 충돌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일주일 만에 아로요 대통령은 법과 질서가 회복됐다고 판단된다며 국가 비상사태의 해제를 발표합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I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